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와 구약 역대지상입니다.
13장 모든 사람은 자기를 다스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권세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에 맞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우신 것에 반항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통치자들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오직 악한 일을 하는 사람만이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에서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여러분을 칭찬할 것입니다. 통치자들은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한 일을 하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이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일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받게 될지도 모를 벌이 무서워서 뿐만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또한 양심 때문에 여러분은 세금을 바칩니다.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그들의 시간을 다스리는 일에 다 바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 모두에게 바쳐야 할 것을 바치십시오. 조공을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조공을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바치십시오.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고 존중히 여겨야 할 사람은 존중히 여기십시오. 어느 누구에게도 진 빚을 갚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빚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을 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라는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과 그 밖에 다른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는 이 한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알고 있듯이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때가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기 시작할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거의 다 지나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처신합시다. 진탕 먹고 마시는 연애나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이 내가 걱정하네.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실만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역대지상 제20장 그 다음에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라파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라파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달아보니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거인족의 자손 십배를 쳐 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이르 아들 에라난이 가드 사람 골리아스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 창자루는 배틀 앞다리 같이 굵었다. 또 가디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 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본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지난 시간은 사랑이 아닌 것이 무엇이며 사랑이 어떤 것임을 통해서 사랑의 특성과 필요성을 생각했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영원성과 위대한 능력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사랑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의 힘이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했는데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라야 하나님께로서 난 자이고 또 하나님을 안다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아무리 자신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여 자녀라고 할지라도 미움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두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같은 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6절 18절에 했는데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룬 자는 두려움이 없는데 심지어는 이 세상의 마지막인 심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의 위대한 힘입니다. 첫 번째로는 8절 말씀 중심으로 영원 속에서도 가치를 잃지 않는 사랑입니다. 은사들의 한계를 말하면서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한 세계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효과를 발할 것이지만 진리의 증거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은사들은 필요를 충족시킨 후에는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즉 순간과 영혼 속에서의 가치를 은사 속에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했는데 물론 사랑이 영혼에만 필요하다는 가르침으로 한정해서는 안 될 것은 주님께서 이 어두움의 세상에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이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라는 귀중한 교훈은 오늘 이 어두움의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사랑의 놀라운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세상은 어두움에 속하여 미워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은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서로를 붙들어줄 것을 베드로 사도 역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영혼까지 연결된 다리가 되어 영광과 위엄의 주님 앞에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수고가 따른다고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이 보이는 역사와 영혼 속에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능력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지불하시고 그 사랑받은 자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영원까지 이르는 위대한 힘이요 권능으로 영원에서도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했는데 당시 영적으로 자랑할 수 있었던 예언이나 방언은 물론 헬라인들이 갖기를 원했고 자랑했던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식조차도 소용없게 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그 한계를 뒤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이해의 한계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식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부분적일 뿐이라고 9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왜 이 세상에서는 장차 나타날 주님의 영광의 세계가 부분적으로만 이해될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와 은사를 넘치도록 받아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데서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계시의 기록들 자체가 단편적입니다. 죄의 욕망을 가진 육신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라고 큰소리치고 있지만 육신을 입은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신령한 것은 깊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의 이해할 수 있는 구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나타낼 수 없습니다. 상대적인 세상에서 절대적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시골 오지의 사람에게 도심의 화려함을 설명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6절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육신의 삶은 영혼을 위한 준비와 훈련의 기간으로 주어졌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했습니다. 우리는 이 불완전한 속에 있으면서 완전을 기대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 폐하게 된다고 10절에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폐하리라. 어찌 보면 구약시대는 더 부분적이었습니다.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형태를 갖지 않으셨으면서 존재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아직도 이 땅에서의 주님에 대한 이해는 단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주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함에 있다고 11절 상반절이 말합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비유는 위의 부분과 온전을 이해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어린아이는 감각적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달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즉흥적이죠. 어린아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미래를 위해 준비할 줄 모릅니다. 어른들도 이 세상에선 유치한 상태의 신앙이 사실 이와 같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11절 하반절에 당부합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나 이 같은 상태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라야만 한다고 독려합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의 13절 말씀 중심으로 온전한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모두가 사실 온전함을 기대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온전함이 사랑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속에서의 한계를 지적하는데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12절에 그랬는데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더 깊이 관계하고 있어서 귀한 말씀을 듣지만 곧 잊어버리는 것 때문에 천국은 희미하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천국이 확실하지도 못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귀중함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무가치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알게 될 것이라고 12절에 말하죠.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했습니다. 거울로 보는 희미함이 아니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되는데 우리의 부분적인 지식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라는 소망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떨리는 감격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것은 1세기에 청동 거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공 거울은 우리를 명확히 보기도 하죠. 제1은 사랑이라 13절에 그럽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 개의 기둥을 가지게 되는데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기둥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까지 이끌어가게 되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때 믿음과 소망은 사랑이라는 기둥에 완전히 흡수되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라는 신비한 약속입니다. 사랑이 동반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밖에는 다른 반응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입장에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명의 주여 멸리가 많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의 잠언을 읽으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1장 15절 말씀을 먼저 본 다음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네, 언어생활의 중요성, 지략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보증을 서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것은 입을 조심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잠언 11장 15절 시작 부분에 보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타인은 그냥 남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 보증을 써주었다면 그 낯선 사람의 사정이 꽤나 딱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낯선 사람을 위해 보증을 써주었다면 아들의 성격이 아주 너그러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한 행동이 아니라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아들 쪽에서 감수하는 위험이 지나치게 심각하고 길게 보면 그 낯선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던 집이 갑자기 기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보증 때문입니다. 15절 하반절에서 말씀하듯 보증 문제를 포함해서 재정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피하면 재정적인 파산으로 이어지는 염려에 빠지지 않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잠언 11장 16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상반절과 하반절 모두 당연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16절 말씀, 특히 하반절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무자비한 남자들이 재물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어 본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성경을 번역하는 학자들은 오래된 번역본을 참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원문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번역본이 사본보다 훨씬 더 오래되고 큰 권위를 지닌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권위 있는 사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70인역은 히브리어 성경을 코이네 그리스어로 번역한 것인데 개역개정판 편집지는 잠언 11장 16절을 번역하면서 70인역에 따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기원전 4세기경 최고의 히브리어 학자들이었던 70인역 번역자들은 잠언 11장 16절 하반절에 담긴 의미를 힘센 남자들이 근면하게 일하여 재물을 얻는다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70인역 성경이 매우 중요한 번역본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나오더라도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에 비추어서 재해석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사본에 적힌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따라가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것은 마소라 본문입니다. 비록 마소라 학자들의 최종 작업이 역사적으로는 뒤늦게 이루어졌지만 성경 내용과 히브리어를 보존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노력이 충실하게 이어진 결과물이 바로 마소라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마소라 본문에 비춰볼 때 잠언 11장 16절 말씀에 담겨있는 원래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덕한 여자, 즉 품위 있는 여자는 존경을 받습니다. 친절한 성품을 잘 발휘해서 명예를 유지하는 경우입니다. 무자비한 남자들의 경우는 지닌 것이 힘밖에 없고 그것을 사용하여 원하는 재물을 얻습니다. 이 남자들도 나름대로 원하는 것을 얻은 경우입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죠. 잠언 말씀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렇다 하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이처럼 정확한 인식이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신앙인은 착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선함이라는 것은 착함을 넘어서는 큰 개념입니다. 선은 악의 속성을 잘 알고 악을 이깁니다. 악한 사람이나 악에 빠진 사람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으려면 무작정 착하게 살려는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이라는 매우 독특하고 유용한 책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잠언 11장 17절로 넘어가서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합니다. 타인에게 잔인한 사람은 사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상대방을 거칠게 대하는 방법밖에 배우지 못했고 그것이 자기에게 최선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자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지요. 그런데 잔인한 사람이 잊고 있는 사실은 자기가 궁극적으로 해치는 대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점입니다. 18절에 보면 악인의 삭은 허무하다고 했습니다. 악한 사람도 직업을 갖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을 타거나 수익을 올립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번 돈을 이기적이고 죄가 되는 일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 그 많은 돈이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마주대하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염두에 둘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 소리를 더 잘 듣는 비결이 바로 성경책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은 확실한 상, 즉 영원까지 이어지는 상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의 행동을 씨 뿌리는 것에 비유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농사 방법은 손으로 씨앗들을 움켜쥔 다음에 흩어서 뿌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봉독하는 내용에서 심는다는 표현을 뿌린다로 바꾸면서 들으시면 1세기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을 많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즉 뿌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네, 이제 잠언 11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19절 상반절에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고 했는데 여기서 굳게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전해주는 히브리어 단어는 켄입니다. 히브리어 문장 맨 앞에 와서 실로 그러하다는 의미를 전해주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서 떠올리게 되는 사람은 가끔씩 의로울 때도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같이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의로운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자세히 논의할 기회가 있었듯이 사람의 공의, 즉 의로움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차원의 의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로운 자로 인정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삶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처럼 옳은 행실을 굳게 지키는 자는 구원받은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면서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당시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죄를 범하긴 했지만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이 사실을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의 호소를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 1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의 부르짖음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야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저지른 죄악을 벌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보다 악한 바벨론을 일으켜 치게 하셨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호소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반석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있으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여기서 하박국이 말한 악한 민족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악을 보고만 있는지, 왜 그들을 향해 아무 벌도 내리지 않으시는지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하박국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호소한 것처럼 세상에는 불의와 폭력이 일어나고 때로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 의심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욥도 하박국처럼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결국에는 의로우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박국처럼 실망하고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 역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구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때 주무시려 안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저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 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저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주님의 나라에 인도한다는 사실에 저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